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휴 첫날 공항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도로는 차들로 꽉 들어찬 모습이었습니다. 괌으로 가는 단체 여행객을 태운 비행기가 처음으로 오늘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이판 여행 상품에도 4,000명 넘게 예약하는 등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해외여행 떠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테러 세력을 겨냥했다며 단행한 드론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한 민간인 10명이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방부는 잘못 공격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첫 민간인 우주 관광을 떠난 관광객들이 지구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우주 관광객들이 내려다본 푸른 지구의 모습과 여유로운 우주선 내부 생활을 생생히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속 맞는 두 번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백신을 맞았다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한 이번 추석은 위드 코로나의 첫 시험대가 될 텐데요. 연휴 첫날인 오늘 새로 나온 확진자가 2,000명을 넘기며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만 오늘도 공항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도로도 차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긴 연휴에 고향으로 여행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먼저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유도현 기자, 연휴 첫날 교통 상황 어땠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차선의 차량들이 제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에는 정체가 이어졌는데요. 이곳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약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후 차츰 정체가 풀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소요 시간 역시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은 사실 작년 추석보다 나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동량은 더 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보다 올해 추석 이동량 더 늘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올해 작년 추석보다 약 20만 대가량의 차량이 전국적으로 더 움직인다고 내다봤는데요. 하늘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직접 김포공항을 갔는데 친구, 가족, 그리고 연인 단위로 김포공항을 찾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된 어젯밤과 비슷했는데요. 공항 주차장은 가득 차 있었고 짐을 붙이는 곳부터 탑승장으로 향하는 게이트 역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시민들 중에는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진 만큼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시민분들도 많았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부산 여행 가려고 많이 이제 말씀대로 참았고 이제 기다렸고 했지만 사실 지금 나아지는 건 없고 네, 집에만 있기에는 저희도 이제 너무 아이도 있고
저희 가족들 뵈러 거제도 여행 가려고 저는 위드 코로나가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도 그러고 있고 너무 제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죠. 내일 움직일 분들은 언제쯤 출발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귀성길도 귀경길도 낮보단 밤이 낫겠습니다. 도로공사는 내일 오전 6시에서 7시쯤 정체가 시작돼서 오후 4, 5시쯤 정체가 가장 극심하고 밤 8시에서 9시쯤은 돼야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경길 역시 점심쯤 정체가 시작돼서 오후 6시에서 7시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역대 네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번 추석 연휴 위태위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분 한 분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가족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성묘는 가도 되는 건지, 휴게소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들은 윤재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연휴 방역수칙 중 가장 헷갈리는 건 가족들이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에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4 더하기 4, 즉 8명입니다.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접종자 4명과 미접종자 4명을 더해 8명이 최대 모임 가능 인원입니다.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모임 장소와 시간에 따라 인원수가 다릅니다. 집에서는 8명이 가능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6명까지입니다. 다만 이것도 오후 6시 이전엔 백신 접종자 2명 이상, 그 이후엔 접종자 4명 이상이 포함한 인원입니다. 또 성묘는 오후 6시 이전에 접종과 관계없이 최대 4명만 모여갈 수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고향에 간다면 휴게소 이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내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은 좌석을 두지 않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아도 알아서 주의해야 할 수칙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 때는 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을 덜어 먹을 때는 개인 수저가 아닌 공용 수저를 써야 감염 위험이 낮고 잔을 부딪히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고향 방문 전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방역당국은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 1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연휴 기간에도 백신 접종과 응급실 운영은 계속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연휴 첫날 아침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처음으로 단체 여행객 60여 명이 괌으로 떠났습니다. 백신 다 맞은 사람이 늘면서 해외여행 떠나겠다는 사람도 부쩍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사이판 여행 상품은 벌써 4천 명 넘게 예약했다고 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쭉 늘어선 줄, 괌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입니다.
한산했던 인천공항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모인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이들 중 60여 명은 추석 연휴 기간 괌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납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규모 단체 여행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여행사에서 준비한 방역용품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외국에 이제 오랜만에 나가는 거니까 가서 이제 그냥 뭐 힐링하고 코로나 뭐 안전하게 이제 조심하게 다니면서 여행해야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여행 안전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맺은 사이판으로 향하는 여행객도 25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두 달 전부터 트래블 버블 해외여행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려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자가 늘어 여행 가능자가 많아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이판 여행 상품은 지금까지 4천 명이 넘게 예약했습니다.
각 현지에서도 저희가 방역도 철저하게 여행할 수 있어서요. 아마 안심하고 여행 가녀도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JTBC 정아람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오늘 대장동 사업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개발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 소유주들이 과거에 새누리당에 로비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본질을 잘못 짚었다며 특검과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개발로 추진한 대장동 개발로 개발업체 화천대유가 4천억 원대 배당금을 챙겼는데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느냐가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오늘 이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으로 공격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개념 규정을 하면 국힘 게이트다.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을 통해서 로비했던 그 집단이 그 주주였던 거예요.
언론 보도로 드러난 화천대유의 주주 명단에 공영개발 추진 전에 지역개발을 맡았던 금융투자사 대표 등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로비를 하던 집단이란 게 이 지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는 사업심사위원 5명 중 2명은 이재명 시장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였고 대주주는 물론 고문과 자문 변호사까지 온통 이재명의 흔적들이라며 새누리 게이트 주장에 대해 도둑이 매를 드는 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해방 이후 최악의 권력 비리라며 특검을 주장했고 하태경 의원도 이 지사를 향해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고발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기획자가 이 지사 캠프에서 일한다고 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이 지사 측이 고발한다고 하자 김 원내대표는 기꺼이 고발당해드리겠다고 맞받았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술에 취해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48km로 질주하다 일하던 노동자를 치워 숨지게 한 여성. 검찰이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어제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완전히 불에 휩싸인 자동차. 만취한 30대 여성이 차량을 불다 공사 현장을 들이받은 겁니다.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차량이 한 180km 정도 속도로 달려오더라고요.
이 사고로 현장에서 적합하던 60대 인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88%에 달했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48km였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참하게 숨진 데다 집합금지를 어기고 음주운전까지 했다며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현재 양형 기준상 가장 높은 수입니다. 음주사고 양형 기준의 최고 형량은 징역 8년인데 난폭운전, 피해자 사망, 음주전과 등 가중사유가 많다면 최대 12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형량과 양형 기준 사이에 간극이 발생합니다. 윤창호법을 적용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양형 기준상 12년이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그렇다고 양형 기준을 계속 올리기엔 폭행치사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양형 기준이 음주사고는 과실이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만큼 과실이 아닌 고의범으로 보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카카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뭐 꽃배달이나 택시 유료 호출 같은 일부 서비스를 포기하겠다며 상생안을 내놨는데요. 알맹이는 쏙 빼놓고 돈 안 되는 사업만 내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카카오페이로 보내는 부조금, 카카오 가상 공간에 마련된 추모관, 현실에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듯한 카카오 상조 광고인데요. 진짜가 아닌 네티즌들의 패러디입니다. 2077년이 되면 한국인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카카오가 함께할 거란 농담이 공감을 얻으며 풍자가 쏟아진 겁니다. 이렇게 누적되어 온 불만이 터지자 김범수 의장이 직접 내놓은 상생안, 뜯어보면 알맹이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단 철수를 결정한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는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분야로 꼽힙니다. 택시 시장에서도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짜인 택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카카오블루를 지키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없애기로 한 유료 호출과 가격을 인하한 택시기사 유료 멤버십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을 거란 겁니다. 승객이 추가로 1,000원을 더 주고 호출을 하면 카카오는 택시 요금과 상관없이 호출료의 일부인 400원만 가져갑니다. 반면 카카오 로고를 단 카카오 가맹 택시의 경우 많게는 매출 전체의 20% 정도를 가져갑니다. 택시에 요금 만 원을 내면 카카오가 2천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월 300만 원 초반의 택시 요금을 받은 가맹기사 A씨 한 명이 지난달 카카오에 낸 수수료만 60만 원대입니다.
수수료 입금하라고 돈 날라온 거거든요. 우치를 찍든 원자를 찍든 카카오에 빼가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택시 사업의 수익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맹 사업은 택시업계 불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호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카카오가 가맹 택시에만 코를 몰아줬다. 호출 중개를 하며 택시 가맹 사업을 하는 건 심판이 선수를 겸직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택시업계와 대리기사 단체 등은 카카오가 업계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테러 세력을 겨냥했다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드론 공습이 잘못된 공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고한 민간인 10명이 희생됐는데 그중 7명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바이든 정부 책임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아프간 철수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있던 지난달 29일 카불 시내에서 승용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미군 무인기 드론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At this point we think that the procedures were correctly followed and it was a righteous strike. There's a reasonable conclusion to be made that there was explosives in that vehicle.
미 국방부 조사 결과 테러와는 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용차에 실려 있던 것은 폭발물이 아니라 물통이었습니다.
Our investigation now concludes that the strike was a tragic mistake and I offer my sincere apology.
40대 가장을 비롯해 민간인 10명이 오폭에 희생됐습니다. 7명은 어린이, 그중 3명은 전먹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언론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프간 철군 대혼란에 이어 바이든 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미군의 정보 수집 능력과 드론 전략에 대한 의문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흉가에 유령이 산다. 공포 체험하러 갔는데 진짜 귀신이 아니라 투기 유령을 찾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1969년에 준공된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이 흉가 체험 코스로 소개를 하면서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공포체험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른바 흉가로 알려져 있는데 주민들은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 유리창을 깨트리곤 한다고 말합니다.
유튜브 이런 애들이 와갖고 법석을 뜨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짜고 그런 거 찍으려고 온 거예요. 다 깨지잖아요.
240세대 중에 7세대만 현재 남아있다고 하니까 밤이 되면 무섭긴 할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찍어서 더 으스스해 보이네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한밤에 찾아와서 문 두들기는 사람들이 귀신보다 더 무서웠겠죠.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경찰도 순찰을 돌기 시작했고 언론도 주목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작년 12월 이후에 17세대가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실제로는 7세대밖에 안 사는데 네, 뭔가 투기 냄새가 나죠. 결국 경찰이 전입신고가 돼 있는 39세대 전수조사에 나섰고요. 23개 세대를 위장 전입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에 8개 세대는 부산도 아니고 대구, 거제 등 타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거주한다면서 대출까지 받았지만 실제로는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 유령이 살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재개발 노리고 전입만 했다가 딱 걸렸단 얘기입니다.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공포체험이 제대로 한 건 한 셈이 됐습니다. 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이 결국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뭘 바꾸나요? 조국 수사에 대한 제 평소 생각도 고집하지 않고 바꾸겠다. 이틀 전에 국민의힘 대선주자 첫 TV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고 주장했었죠.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였다는 거예요. 아니, 정가목을 도려고 하는 수사는 없어요.
아니, 그런...
네, 토론회가 끝나고도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에 또 한 번 글을 올려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이 아무리 엄중해도 한 가족 전체를 짓밟는 건 아니다. 검사를 할 때 가졌던 수사 철학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선 조국 수호를 빗대서 조국 수홍이란 패러디 사진이 올라왔고요. 물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홍준표 의원 그래도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엔 대선은 우리 편만 투표하는 게 아니다. 본선도 고려해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단문만으론 정권 교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랬는데 결국 제 생각을 바꾸겠다. 일단 굽혔습니다. 수사 철학이라고도 했었는데 철학이 바뀐 걸까요?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와 달리 2차 그리고 본 경선으로 가면 이제 점점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올라갑니다.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겠죠. 무야홍을 외치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는데 조국 수사 논란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전 첫 민간인 우주 관광객 4명을 태우고 우주로 날아올랐던 미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지구로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우주선 안에서 둥둥 떠다니고 물병을 굴리고 또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우주 여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여성의 머리카락이 공중에 둥둥 떠 있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구부려 빠르게 두 바퀴 회전하기도 합니다. 우주 고도 575km 상공에 떠 있는 우주선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So one of the most fun parts of being in space is microgravity or this lack of gravity that has enabled us to do all kinds of cool flips and spins.
네 명의 민간인 우주 관광객은 지난 15일 SpaceX의 우주선인 크루 드래건에 몸을 싣고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하루에 지구 주위를 15바퀴 정도 돌며 우주 유람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 시간엔 우주선 꼭대기에 투명한 돔을 통해 360도 우주를 관찰하고 심심할 땐 우주선 안에서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등 진짜 여행을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It's been a lot of fun getting some practice on some music while we're floating around the earth. So I can play a little for you, but you know, you can turn your volume down if you wish, but I'll give it a shot.
우주선 안에는 피자와 커피, 파스타 같은 일상적인 음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SpaceX 측은 전했습니다. 우주 관광객들은 트위터에 우주에서 차가운 피자를 먹다니 믿을 수가 없다는 글을 올렸고 SpaceX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피자가 차가워서 미안하다며 다음 여행 땐 우주선 안에 음식 보온기와 공짜 와이파이까지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탄 우주선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 대서양 위로 착륙할 예정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언론이 나름의 의문이 있어 줄기차게 보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고발을 검토 중인 이재명 지사 측을 비판한 겁니다. 걸어서 인터뷰 전용우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은 올 추석 밥상 민심에서 이재명 대세론을 잠정적으로 추인할지 이낙연 추경론을 용인할지 결정적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호남을 넘어 여야의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 전략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호남 공약의 상징적 성공은 이재명 지사가 했습니다. 경선 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달 김대중 전 대통령 하이도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 캠프 소속 의원들을 호남권에 총집결시켰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확산세를 차단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압도적 1위를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언론 나름의 의문이 있기에 네. 예, 그렇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이 일부러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규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언론이 해야 되겠죠.
본선까지도 이어질 이슈라고 보시나요?
이 보도와 진실 규명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납득될 만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대장동 개발을 특혜 의혹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에 이재명 죽이기라며 경선과 대선에서 손떼라고 경고한 이 지사와 다른 인식입니다. 이 전 대표는 본선 검증을 겨울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에 비유하자면 봄바람 같은 겁니다. 그런데 네. 봄바람이 싫다고 그걸 피하다가 정말로 겨울바람을 만나면 어떡할 것인가. 네. 네, 그런 고민들을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비정할 정도의 검증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말했던 것 실제로는 당내에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는 이 지사 측에 불안한 후보론으로 파고든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약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홍준표 후보로 바꾸려는 기류가 분명히 보이죠. 네.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이 많은 후보, 불안한 후보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네.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총장의 법적 지위도 거론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면 네. 그게 대선 주자건 뭐건 간에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죠. 아직은 법적으로 후보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는 너무 정치 눈치 안 보는 것이 옳다.
그러면 단순하게 경선 후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5, 26일 예정된 호남 경선으로 화제를 돌려 정세균 사퇴의 파급력을 짚었습니다.
아마 결론이 날 때까지 명시적인 지지 표명은 안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 어른의 삶의 철학 같은 것도 그러하고 네, 또 사퇴 선언 하실 적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 지지 표명하지 마세요라는 약간 압력으로도 압박으로도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분의 뜻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이 전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이 마지막 공직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직 사직은 처리됐습니다. 이제 그럼 현직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네,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제가 이력서에 공란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드디어 공백이 생겼네.
그 경선과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에 대한 재도전은 이제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공직에 대한
예,
이번에 대선이 그러면
예, 마지막에
마지막 도전입니다.
네네네.
JTBC 전용우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내일도 오늘처럼 전국에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다소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경기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안팎, 낮 최고기온은 28도고요. 내륙지방 중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인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으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화요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국에 한때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밝은 달 거대한 원형 속에 보이는 너의 미소